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주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이 말씀이 유료의 말씀이라면 유료의 말씀이라면 유로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라면 또한 책망받게 하시며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를 온전히 따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선생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담 안에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의 속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보여주기 앞서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패와 좌절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거듭났지만 육신에 속했을 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어도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못했던 그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계단 올라서면 우리를 2층으로 혹은 우리가 가고 싶은 높은 층으로 인도하는 에스컬레이터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시행착오와 이로 인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절감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먼저 7장에서 육신의 상태, 곧 죄 지배를 받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육적 상태에 있을 때는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율법 자체가 갖고 있는 거룩한 성향과 반대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욕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상태에서는 이처럼 율법이 죄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 권세를 강화시키고 악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거룩하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자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율법 그 자체의 유혹의 성격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자의 내재하는 이 죄의 성향이 율법의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자는 자기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힘과 세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경험하지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결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상태에서는 율법이 거룩하고 위롭고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의 세력에 억눌려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시인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되는 존재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되는 그 책임을 부인하거나 혹은 회피하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미워하는 내가 따로 있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납니다. 속박을 가져두는 세력으로 죄는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미워하는 바를 행하게 되는 존재 역시도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존재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는 이 말씀은 책임 회피가 아니고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죄 앞에서 무력하여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탄식을 접하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거듭난 신자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인데 왜 맨날 울고 탄식하는가, 왜 울고 짜는가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영적 싸움터, 영적 전쟁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전방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후방에 있으면, 전시 상황이지만 후방에 와 있으면 실제 전쟁 상황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에 포탄이 떨어지고 총격전이 벌어지는 전방에 나아가면, 가까이 가면 아 정말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실제 전쟁에 총과 칼을 들고 참여하게 되면 총과 칼에 의해서 팔이 달아나고 목이 달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저희 교우 중에 이라크 전쟁에 전쟁 때 몇 개월 동안 그곳에 가서 일을 하신 성도님이 계신데 몇백 구의 수채를 트럭에 내다 버리는 그런 광경을 수없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의 싸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죄로 인한 갈등과 탄식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죄의 도구로 전락한 자신의 삶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안타깝게 구원자를 찾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의 반영인 율법 앞에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 무엇보다 그 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바울의 탄식에 가까운 이 부르짖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탄식이 자기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이런 원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탄식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은 죄가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울러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소원이 있으시다면 소원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탄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했지만 실상 그 법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것이고 그 열망 안에서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낼 것인가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탄식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법에 방임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법에 그냥 놓아버리지 않았다. 자기를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에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아무런 갈등이나 투쟁 없이 죄를 섬기는데 자신을 방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자기의 본성에 따라 그냥 살겠다라고 작정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약해서 죄법을 섬겼을 뿐 실상 그럴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를 이길 힘이 없었고 그 일 때문에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탄식 자체는 비관적이지만 탄식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에요. 죽은 시체에 사람 100명이 달려들어도 들 수 없는 바위를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 시체가 무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약간의 무게가 있는 돌을 얹어놓아도 그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인이에요. 희망의 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이 상태, 이기고 싶은데, 떨쳐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태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탄식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런 탄식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이름에서 탄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종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의 노예가 되어 죽어 마땅한 죄만 범하는 비참한 육적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감격에 겨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찬송을 했었죠. 그러면서도 영은 상태가 바뀌지 않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육적 성품, 즉 옛사람의 성품으로는 죄법을 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이를 행하기를 원했지만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성화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근본적 성화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결정적 성화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성화의 진보를 드러내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탄식만 하면 되는가?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과 그래도 된다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는 것하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잘못할 때마다 그렇지,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은 약하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이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가 7장까지만 쓰여졌다면 그렇게 신앙생활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7장까지만 쓰여져 있지 않지요. 8장도 있고 9장도 있고 16장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으로 위로만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씀으로만 받으신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위로에서는 여러분들은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적인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고로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탄식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탄식이 없는 사람은 정죄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를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보석금 때문에 자유롭게 되었다,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뿐 아니라 신자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지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의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렇게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죄를 잊을 수 있습니까? 전지하신 분이 잊을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밀어냅니다. 밀어내는 그 영역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위로를 받아요. 우리 이성의 영역 안에 그리스도가 갇혀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결정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법적 지위는 중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숫자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하나님의 용서는 뭐라고 볼 수 있는가?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복귀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음수에서 제로로 복귀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제로 상태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더딥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음수에서 양수가 되었어요.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는 또 한 곳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됐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을 유비로 들었죠. 아내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도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법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율법과 율법의 저주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미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보다 영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조건보다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행실보다 우리의 위치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항상 자신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6일도 어떻게 살았는가? 상태를 생각하니까 항상 낙심이 되지요.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마음의 원을 이루셨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공고하지요. 그래서 스스로 은혜 영역에서 자신을 밀어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지요. 만약에 아이가 점수를 제대로 못 받아올 때마다 남들은 다 상을 받는데 상을 받지 못할 때마다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잠을 잔다면 만약에 바깥에 계집에서 잠을 잔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좋아하겠습니까? 공부를 못해도 사고를 쳐도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은 내가 지은 죄로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일이 결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해도 그리스도 앞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이 신자가 마음의 원을 때로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심판하거나 그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행함으로 용납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용납받는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심각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예를 들면 지난 주간에 있었던 대통령 특별 사면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사면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유죄 상태 있는 사람을 무죄로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도 사형을 받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했는데 이 사면과 관계에서 왈과 왈부 말들이 많지요. 잘했네 못했네 이견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단행하시는 사면에는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어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생명을 내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는 거예요. 신자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만유의 대주재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의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후에 드러나는 흠과 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실족하고 넘어질 때라도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선 안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들을 겪으실 때가 있습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때로는 마음의 우울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탄식하고 때로 절망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판결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재판장의 재판 앞에 서서 그분의 면접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정죄라는 이 말은 판결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판결로 인한 결과를 가리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유죄 선고를 내리죠. 그럼 유죄 선고만 내리지 않죠. 만약에 유죄 선고만 내린 채 아무런 물리적인 속박이나 벌금형이 가해지지 않다면 유죄 선고를 내린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위협이 될 수 있습니까? 말장난이죠. 뭐. 중요한 것은 뭐죠? 그에게 보석금이 보수금 얼마를 내라고 하든지 징역 몇 년을 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형 언도를 내리든지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단지 어떤 판결도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사망은 단지 육신의 죽음이 아니죠. 영원한 사망이죠. 영원한 사망은 곧 지옥 형벌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형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정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왜 저에게 고난이 있죠?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 범한 죄의 결과가 정죄입니다. 모든 타락한 후손들, 모든 인간들의 삶의 정황 그 자체가 정죄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이미 하나님의 저주의 영역이에요. 인생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정죄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일거에 이 정죄가 다 제거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으로 인해서 정죄와 대조되는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또다시 죄를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정죄되는 일이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정죄받은 결과나 혹은 흔적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겪는 고통과 가책과 정죄의식은 신자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식 자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죄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몸으로는 미워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 인한 정죄의식은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에는 이런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단지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어떠한 정죄도 없다라고 표현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바라지만 부패한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8장을 염두에 두면 이렇게 적극적으로도 해석해야 돼요. 단지 지옥 안 간다, 심판 안 받는다는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8장의 내용이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따라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말을 단지 심판받고 형벌받지 않는다는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무능의 상태로부터 결정적인 탈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본래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를 받지 않느냐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2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령을 언급하고 있죠. 물론 이전에도 성령을 언급했습니다. 1장 4절, 5장 5절, 7장 6절 이렇게 세 번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이 8장에 들어와서 무려 한 장 안에, 8장 안에 19번이나 성령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령을 사모했는지,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서 19번이나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언급할까요? 7장에서의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우리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도대체 해결할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해결책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고, 이런 유일한 힘과 능력과 해결책은 오직 성령께 있다는 것을 사도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선 법이라는 이 말은 이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대로 이때 이 법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 질서를 가리킵니다. 이런 표현은 로마서 3장 27절에도 나타났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이 말은 믿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원리라는 뜻이죠. 믿음이 율법이라는 뜻이 아니죠. 7장 23절에도 그 내용이 나타나셨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육신에 존재하는 다른 원리, 다른 질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무능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질서를 거스릴 수 있는 새로운 질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주어지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 움직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이 신자 안에 역사하는 거죠. 성령님은 생명을 보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죄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원리와 질서와 규칙을 가리킵니다. 범죄하면 죽으리라.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그 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질서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 질서와 규칙에 따라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죽음의 질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죄와 죽음과 율법과 자아로부터. 사랑이 왜 안 됩니까? 사랑은 돼요. 자기는 사랑합니다. 유일하게 흠이 많아도 티가 많아도 유일하게 그냥 받아주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는 바로 제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받아줍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죠? 자사랑이라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주체는 누구냐? 일반적으로 구속자 하면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다. 우리의 고엘이다. 그런데 2절에서의 주체는 그리스도가 아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해방시켰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해방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일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한 번에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이런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성령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보시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구 안에 머물러야 돼요. 지구를 떠나면 여러분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주 공간으로 가면 다 떨어져 나가세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조차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성의 기름부터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셨다면 그리스도 그분께서조차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없이 그냥 우리가 하고자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신자 안에는 육적 성품이 남아있고 여전히 죄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우리 안에 죄는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으로는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는 이런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참소합니다. 너 봐라. 너 지난주일에 이제는 제가 끊고 오겠습니다. 제가 또다시 이 죄를 범하면 저는 정말 갭니다.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너 그 죄를 범했어 안 범했어? 또 범했잖아. 너 그러니까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사탄이 우리 안에 참소하지요.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사고와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다 보니 그 영혼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육의 성품을 자극하고 죄의 지배를 받게 하려고 온갖 일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7장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조난 에드워드가 사역할 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7장을 너무 강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은 일단의 회심 준비론을 말하는 사람들처럼 너무 과도하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을 붙들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강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요란 에드워드의 삼촌인가 하는 사람이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이 복음 7장과 8장을 요소로 이해하지 않고 단계로 이해하게 되고 단계로 가르칠 때 신자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절망해야 나는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가? 누가 저울을 가지고 개척기를 가지고 딱 재워줄 수 있습니까? 당신 그 정도 절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나요? 따라서 우리는 7장과 8장의 균형을 잘 맞춰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들은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고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무력한 상태에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상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생명의 기운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 환상이 나타나지요. 죽은 시체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자 군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무력함, 이런 부패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8장은 앞서 제기된 질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7장에서는 그 죄법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막강한 죄 세로부터 탈출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 영은 거듭난 신자의 새로운 삶의 원동력입니다. 성령님은 생명력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분리하여 구원해서 모세율법이 줄 수 없었던 모세율법은 죽음만 가져줬는데 모세율법이 줄 수 없었던 생명을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옛 시대는 죽음이 지배했듯이 새 언약의 시대는 성령이 지배합니다. 성령이 지배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원리가 지배되는 상태에 처했지만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래서 죄와 사탄의 폭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소유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죄도 짓고요. 때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로부터 누리는 구원은 죄가 폭군처럼 우리의 삶을 휘어잡는 상태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죄라고 하는 폭군에 팔려버렸던 노예처럼 다시 말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에 언급했던 이런 공관 사람처럼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은 유사 죽음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장 24절이 그거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말은 그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까? 사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억압했던 폭군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사탄과 죄의 척추가 완전히 절단나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폭군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의 뼈를 다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죠. 그런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해서 종노릇했던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났는가?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예를 들었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1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1억 원의 빚을 졌다고 자녀를 집 밖으로 쫓아내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러나 1억 원의 빚 그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부모는 더 열심히 일을 하든지 아니면 작은 밭대기라도 팔아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죄를 받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한 죄 자체가 심판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선고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선고가 집행되어져야 됩니다. 사형 선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처형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선고가 실제로 실행되어져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환이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상교회 교우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만 생각하면 그러므로라는 말 다음에 어떤 말이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죽었어. 그러므로 상황 더 어려워질 거야 라고 가야 맞습니다. 그렇죠? 7장의 내용이 매우 부정적이고 음울하고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부정적이다 라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유죄 선고를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의인이시만 죄인으로 정죄당하시고 정죄만 당하지 않고 그분은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야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진노의 짐을 다 홀로 지셨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러므로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제라는 말도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이제라는 이 말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미래가 현재 시대에 침입해 들어왔고 오는 시대가 앞으로 장차 오는 시대가 악한 시대에 이미 침투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시대를 앞당겨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시대가 물리적으로는 나중에 오지만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시대를 앞당겨서 살 수 있어요. 그 시대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는 말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미래적 구원이 제가 왕도라는 이 현재 세상에 침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암으로 죽어도 교통사고로 죽어도 객사를 해도 세상이 말하듯이 재수 없게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죽어도 그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요. 위그노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서 죽었습니다. 죽였습니다. 혀를 뽑아냈어요. 시체와 시체를 하나로 묶어서 그 시체가 썩어 들어갈 때 산 사람도 죽게 되는 그런 형벌도 그들은 경험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죄의 심각성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감동이 될 수 없어요. 죄가 그리 심각하지 않는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는 이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빅뉴스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그러고 또 어떤 성도님도 그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잘 두고 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공감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족한 사람이 어쨌든 말씀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하노라고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분이 혹 있을까 싶어서 저는 또 한 단어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또 한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죠? 너를!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해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7장에서 나라고 하는 1인칭을 계속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너를이라는 말을 왜 굳이 했을까요?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똑같이 다른 지체들도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사도바울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것은 집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너를 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까지 했는데 저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로마서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파워,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은 울부짖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죄에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을 또한 보내어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한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이며 그 구원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또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참으로 아는 자라고 하면 결코 점화할 수 없고 탄식과 낙심으로만 살지 않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간구함 없는 것은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마음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서 탄식하며 절망하며 한숨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이 말씀의 크고 비밀한 뜻들을 알게 하시고 이 귀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들 가운데 작동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죄와 죽음과 율법과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그리하여 참되게 주를 섬기는 이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와 기쁨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복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의 진정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고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